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해외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투데이 온 월스트리트의 이승입니다. 오늘 월가에서 가장 많이 들린 단어 리질리언스였습니다. 회복 탄력성, 복원력 이 같은 뜻을 담고 있는데 파리 테러 사건에도 시장이 견고히 버티면서 오히려 1%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테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유가가 반등하자 에너지 업종이 상승한 것이 뉴욕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월가의 저명한 투자자 윌버 로스는 투자자들이 예전 테러를 통해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증시가 10% 이상의 조정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BK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이 유럽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만큼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큰 타격을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haven't seen as much of a decline in the euro as you would normally expect after such a big crisis and tragedy. I think that the markets and the people prove that terrorism doesn't, you know, provide too much of a scare or a long-lasting impact on the human psyche as well as the markets. Overall, I think everyone proves to be much more resilient. We saw that with the January attacks. We saw that with the July 2005 London bombings, where the impact even in July 2005, which is a more broader act of terror, only had a four-day impact on the market. So I think, you know, not to say that the market is, you know, trying to ride this out and see how, whether or not it happens again. Overall, I think, you know, they're looking at possible ECB QE. They're looking at, they're basically proving to be much more resilient.
I don't think this will provoke anything like a 10% market crack. If we hadn't already had the tragedy of 9/11, the Russian airliner going down, Beirut, now Paris, after a while, there's less incremental effect on investors. Yeah,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경제보다 테러 근절에 초점을 뒀습니다. 정상들은 테러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결의했는데요. G20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의제를 논의하고 특별 성명을 채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테러는 한동안 경제적 영향보다는 정치적인 파장을 더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유럽에서는 특히나 난민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 테러 용의자 시신 옆에서 시리아 난민으로 위조한 여권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불법 난민들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반대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모든 화살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이민 정책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테러 사건으로 메르켈에 대한 신뢰가 급감하면서 지지율은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경 강화 의지를 드러낸 국가에서 독일은 아직 배제된 상태인데요.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Merkel in Germany has been a very big proponent of the emigration, and she is kind of having a tenuous position now as chancellor there because of that. Does this now take her position and make it a little bit weaker? And what does that mean for Europe as a whole, as well as the Schengen Agreement, the open borders? And what does that mean for business between the countries there? So there's a lot to speculate on, but right now it's just a matter of people are resilient.
Merkel being weaker, she's been the real leader of the whole EU. To the degree that her domestic position is weaker, how is she going to deal with that? Will she still be able to provide the same leadership? Over here, it's going to have political impact as well, but both on the immigration debate and on the debate about Secretary Clinton's record with the Mideast. So I think it more has political implications near term than it does economic.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도 전에 달러와 강세 현상은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99선까지 올랐는데요. 시장에서는 102선 돌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강세에도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여전히 90%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번에 테러가 발생을 하자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분석과 전망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 또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대외 악재가 이제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뭐 중국 경기 둔화를 우려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될 수는 없겠죠. 연준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달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리긴 올리더라도 매우 소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연준은 테러와 같은 악재보다는 미국의 내수 경기 에 더 초점을 둘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going to be a stronger dollar. Probably less tourism going into Europe from the United States. So actually, it could be positive for a lot of tourist destinations in the United States where people would stay home. I think it would be, of course, negative for some of the travel into Europe as well. But stronger dollar, probably, again, a little bit of a safe haven with respect to the 10-year Treasury yield. And I would say that the Fed's move probably is more dependent on what we get the first week of December for November's employment number than it is the current situation, as was sort of hinted at. This seems to be, you know, something that's ongoing long term. It's something really not in the Fed's control in terms of global terrorism. So I think the Fed will focus more on domestic issues.
미국이 주도한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7년 만에 진통 끝에 극적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등 12개 국가가 참여를 하면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발효가 된다면 유럽연합보다도 더 큰 자유무역 동맹이 탄생하는 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인데요. 여기에 가입하면 자동차에서 뭐 쌀, 낙농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TPP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동맹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TPP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는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은 TPP 가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서 12개 국가들의 의회로부터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발효되는 데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면서 TPP를 반대하고 있고 내년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 발효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Well, I think it's going to be a little bit of time, and President Jokowi's announcement that Indonesia intends to pursue TPP in Washington a couple weeks ago was quite astute in that he probably has 2 to 3 years before Indonesia really has to step up and join TPP. We've got to get 12 countries to ratify the agreement. We've got a political race for p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will definitely impact how this plays out. There may be an opportunity between presidential election next November and the inauguration in January to get TPP passed in the United States. If not, we're probably looking at another 6 to 8 months before the Congress will address TPP.
가 최종 발효가 된다면 12개 국가들 간에 무려 18,000개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들 국가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12개 국가들의 내수 경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소기업 청장의 인터뷰 연결합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n our history that we're going to have an SME chapter, small medium enterprise chapter, which seeks to inform small businesses about the opportunities that are available. 95% of the world's consumers are outside of the U.S. And with the advent of technology today, small businesses know that when they start up a business and they turn on their website, they're already engaged in international commerce. We have to provide systems and methods to protect them in their entrepreneurship journey. This agreement will reduce 18,000 tariffs between all the countries, the 12 countries that are involved, the kinds of taxes that small businesses have to pay. We are removing thousands of tariffs on small businesses. I visited just recently a little business in Cincinnati over the Rhine community, and she said to me that she was, you know, incurring these heavy tariffs to sell her product. So this is the kind of thing that we're going to find is going to help small businesses.
CNBC 헤드라인을 살펴봅니다. 미국 남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제조업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가면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중국의 성장 둔화, 유럽의 부진한 성장세, 미국 달러 강세 등이 제조업 경기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제조업 시장은 지난 2009년에 감지된 경기 침체와 흡사한 상황입니다. CNBC는 미국의 고용시장만큼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제조업 시장만큼은 침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제조업 경기는 미국 전체 경제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해커 조직이죠. 어나미너스가 이번 파리 테러의 배후인 이슬람 국가 IS의 사이버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유튜브를 통해서 프랑스 파리 테러를 자행한 IS를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어나니머스는 지난 1월에 프랑스 언론사 테러를 감행한 IS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마비시킨 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전 보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사례가 많았었기 때문인데요. 테러가 일어난 직후에 24시간 동안 410만 명의 이용자가 이 기능을 사용을 했고요. 또 거의 2억 건에 달하는 파리 테러 관련한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 확인 기능을 더욱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이번 파리의 테러 공격이 투자 결정에 전혀 결정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에 대한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지금 버크셔 해셔웨이의 전체 매출의 50%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로 해외 투자 비중 전혀 줄일 의향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이 워렌 버핏은 인수 자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월마트의 주식 비중을 7%, 골드만삭스의 주식 비중을 13% 줄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호텔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메리어트 호텔이 쉐라톤과 W 호텔의 모기업이죠. 스타우드 호텔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122억 달러, 우리 돈 거의 14조 원에 달하는데요. 그동안 스타우드 호텔 인수에 중국 업체들과 하와이아트 호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던 업체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메리어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인수 합병으로 세계 각지에 거의 110만 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게 되는데 역대 최대의 규모죠. 이와 관련해서 메리어트 CEO가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7개월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인수라며 앞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They started their strategic review about 7 months ago, and we jumped in right away. We signed the non-disclosure agreements and got the information. I think initially we were dissuaded. We thought the company was expensive, and we initially sort of backed away from it a bit. Mm-hmm. But as the months went by, we saw a relative shift in the values of the company, so it made it more attractive economically. And we became more and more convinced that there was value we could create by having the two companies pulled together. The numbers you went through are all looking at 20-day average trading prices for the timeshare spin that Starwood's committed to and will occur before we do, before we acquire the company, and then the other pieces of security. I think it's a good deal for them. I think it's a good deal for us. Now, one of the reasons it's a good deal for them is because we become one. We're using our equity, which obviously allows them to play in the upside of this.